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교회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여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말을 하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받는 그 복을 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그는 감옥에 앉아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감옥에 앉아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3절부터 14절까지 단숨에 숨은 쉬겠죠?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여러 구절들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3절에서 14절까지는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감격스러워서 쉬지를 못하고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감격 가운데 기록을 해 내려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감격해서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감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감격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단번에 이해를 하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읽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잠이 온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찬송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감격해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감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모든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가실 때 다 기억을 하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을 깨달으면서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복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택하시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사람만,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실 때 설득을 하려고 막 애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설득을 해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택할 때도 아무나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면면히 살펴보죠. 학력을 살펴보고 능력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면접을 하면서 뽑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뽑으실 때에 아무나 뽑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무조건 선택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면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또한 거기에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감옥에 가보면 다들 하는 말들이 있죠.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은 이상하게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오면은 다들 죄인이라고 그러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거나 나 스스로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냅니다. 외국의 문화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자녀가 있어도 또 다른 자녀를 입양하는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죠. 좋은 문화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한국인을 이렇게 입양하는 입양부모회 회장이신 목회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셋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아이들을 3명을 더 입양을 했습니다. 총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한 3명의 자녀 중에 2명의 자녀가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한국 아이들은 한국 사람도 입양하는 것을 꺼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과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 정상인이 아닌 줄을 알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때에 나의 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계셨고 내가 죄인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정상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창세전에 택하셨고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무엇이간데 나는 죄수 중에 괴수인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자인데 창세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택해 놓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내가 죽어서 나의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서 지옥에 빠져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복이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이종용 씨를 아십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저 후렴 부분만 저는 압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지금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는 분 계시죠? 그겁니다.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이 후렴 부분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1975년에 이종용 씨가 인기 절정에 올라있을 때에 대마초에 손을 댔다가 잡혀갔습니다.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종용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4년간 연예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인생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거기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 이어져 왔던 금주의 인기 가요 1등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깨달았던 것은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함께 생활했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은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가는데 그 이야기가 큰 우레소리처럼 그의 가슴 속에 들려왔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날 인기만을 쫓아가던 성공만을 쫓아가던 그의 가수의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죽음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허망하게 살아왔던 나의 그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종용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감옥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금주의 인기 가요 1등을 6개월이나 지속을 해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인생 전부가 바보처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이종용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을 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고 잊고 싶은 과거가 없고 가리고 싶은 수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용서의 반석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얼핏 보면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불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사, 이 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죽을 사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병원에 가보면은 1층, 2층, 그리고 3층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5층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4층을, 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어도 복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이유가 바로 죽어도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잔숭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첫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그 안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리고 하늘의 저 영원한 기업이 너의 것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이죠.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오셔서 도장을 쾅 찍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이 행위는 맨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소유권의 이전이 끝이 난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도장을 딱 찍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런 복음 송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예,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 제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밥도 잘 드시지도 못하고 제가 가니까 신방 대원들과 함께 가니까 겨우 일어나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돌아와서 며칠 지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찬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성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무지 찬송할 수 없고 도무지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서 상황은 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근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송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성도들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빨리 일어나서 새벽 예배부터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성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의 관심과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은 전능하신 그분, 성령 하나님, 그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순교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할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 감사하다 그럽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면서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선물을 받아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가치를 모르고 있으면은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안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두면은 그 선물은 별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은 그 복은 내 삶에 영향을 잘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언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세상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이 선물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세 가지 선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이 복인데 그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묶여져 있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원래의 모습이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회복을 해야 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시험이 와도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습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언급을 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원래의 모습, 성도의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